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안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개인 별장이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소재 마럴라고 리조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아마도 그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에서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불법 침공으로 인한 계엄령 상황에서 연기됐던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에 대해 우리는 선거를 치른 지 오래됐다고 우크라이나인들이 말해야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견해는 러시아의 견해가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과 많은 다른 나라들의 의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군인들이 매주 수천 명씩 살해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북한군들도 살해당했다며 그들은 싸우기 위해 왔었고 그들 중 대부분이 전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번 주 중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휴전 2단계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으며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도 기자회견에서 2단계 협상이 이번 주에 있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의 이 같은 발표는 하마스가 내일 사망한 인질 시신 4구를 인계하는 데 이어 오는 22일 생존 인질 6명 석방을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왔습니다. 지난달 19일 휴전에서 합의된 인질 석방과 귀환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나머지 인질 64명의 석방을 논의하게 될 2단계 협상은 전후 가자지구 관리 등을 둘러싼 이견 탓에 난관이 예상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망했습니다. 레바논 내 이스라엘군 철수 시한이 어제로 만료된 가운데 양국은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가장 기본적인 휴전 합의의 위반은 리타니강 남쪽에 헤즈볼라 세력이 존재한다는 점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군은 해당 지역에서 철수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의 안보에 필요한 5개 지점에 한시적으로 병력을 주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내 친일한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2023년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과 맞물려 레바논 남부 등 양국 국경 인근에서 무력 충돌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양측은 지난해 11월 27일 발효된 휴전 합의에 따라 지난달 26일까지 철군을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레바논이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이스라엘이 주장하면서 철군 시한이 이날로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한편 레바논 대통령실은 성명에서 레바논 영토에 남아있는 이스라엘군 병력은 규모에 상관없이 점령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레바논은 이스라엘군의 철수를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군 B-52 전략폭격기 편대가 중동지역에 전개됐습니다. 중동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어제 보도자료에서 2월 17일 중동에서 역내 전력투사 역량을 시현하기 위한 폭격기 태스크포스 임무를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공군 페어포드 기지에서 출발한 두 대의 B-52 폭격기가 유럽 곳곳과 중부사령부 관할 지역 내 9개 파트너 국가를 통과하면서 공중급유와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군 전략자산의 중동지역 전개는 최근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간의 휴전 합의 사항이 각각 이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편 중부사령부는 별도 보도자료에서 이날 미 해군 기뢰 대응용 함정인 데버스테이러 함 등이 아라비아만에서 침몰 중인 이란 선박 샤이 에스테호에서 인명구조작전을 펼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선원 5명과 인도 선원 2명 등을 구조해 치료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수입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에 25%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2.5% 수준에서 대폭 상향 조정된 25% 수준의 수입차 대상 관세율을 오는 4월 2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와 의약품에도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날 관세율 발표 시점과 별개로 해당 관세를 부과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해군이 인도네시아에서 20여 개국 해군이 함께하는 해상연합훈련에 참가했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는 어제 보도자료에서 2월 16일 인도네시아에서 해군이 주최한 다자간 해군 훈련 코모도 출정식을 위해 20여 개국 해군과 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은 이번 훈련에 아일레이버크급 미사일 구축함 듀이함 등을 파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18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연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사 사실을 언급한 가운데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한 명이 한국으로의 망명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 외교안보 라인 고위 인사들이 망명 의사를 밝혔던 북한 선원 두 명을 강제 송환한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놓고 1심에서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등의 독자 제재에 반대하며 북한을 비호한 가운데 미국은 이들 두 나라가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6도, 최고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 앞바다 0.5에서 1.5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다자주의를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격돌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등의 독자 제재에 반대하며 북한을 비호한 가운데 미국은 이들 두 나라가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18일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은 제재와 안보리 운영 방식 등에서 중국, 러시아와의 극명한 입장 차이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다자주의 실천과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및 개선을 주제로 개최된 이날 회의는 2월 안보리 의장국인 중국이 주재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 뉴욕 안보리 회의장에서 직접 회의를 이끌었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쪽은 중국입니다. 왕이 부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는 구속력이 있으며 모든 국가가 준수해야 한다면서 안보리에겐 권위가 있고 이러한 권한은 모든 나라에 의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떤 괴롭힘과 속임수, 강탈 행위도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며 안보리 권한을 우회하는 독자 제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정당성이 결여됐으며 상식에 반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적으로 미국을 지칭하진 않았지만 독자 제재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미국을 간접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중국은 미국 등의 독자 대북 제재를 인정하거나 이에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더 나아가 미국의 독자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러시아의 바실리 네벤자 유엔 대사도 이날 회의에서 제재를 가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기관은 안보리뿐이고 다른 모든 조치는 불법이란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미국의 독자 제재 체제를 겨냥했습니다. 그리고는 유엔의 제재 체제의 새로운 현실이 반영돼야 한다며 안보리의 대북 제재마저 이행할 수 없다는 이중 논리를 폈습니다. 현재 북한에 부과된 대북 제재는 한반도 상황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한 시점은 이미 한참 지났다는 설명입니다. 도로시 시아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리대사는 이 같은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하고 유엔 무대에서의 이들 두 나라의 행태를 규탄했습니다.
As for the Security Council, it is charged with maintaining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But critical issues that demand the council's attention.
시아 대리대사는 유엔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임무를 맡고 있지만 안보리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사안이 계속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며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최근 퇴진한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의 책임을 묻는 모든 조치를 차단하고 우크라이나에선 유혈이 낭자한 전쟁을 벌였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중국에 대해선 국제기구에서 개발 도상국으로서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악용해 별도의 의제를 추진했다며 유엔이 한 나라의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는 사업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세계 불안정의 가장 큰 원인인 두 개 나라가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o two of the greatest drivers of instability in the world today hold veto power at the Security Council. That is what we are up.
또 다른 안보리 이사국인 한국의 황준국 대사는 안보리가 맡은 바 임무를 다해야 한다며 북한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The UN, particularly the Security Council, must become more creative and bolder. Though it may be difficult to avoid gridlock.
황 대사는 새로운 안보 도전 과제에 안보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보다 적극적인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특별히 북한과 같은 무책임한 행위자들에 의해 악용될 경우 글로벌 안보 위험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리모 씨가 오늘 공개된 한국의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80%는 결심했고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망명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초 북한을 떠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훈련하다 12월 중순 크루스크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진 리 씨는 자신을 정찰총국 소속 병사라며 파병 기간 무인기 조종사가 모두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보위부 요원 말에 속아 대한민국 군인과 싸운다는 생각으로 전투에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리 씨는 또 무슨 이야기를 듣고 러시아에 왔느냐는 질문에 유학생으로 훈련한다고 전투에 참가할 줄은 몰랐다며 크루스크에 도착한 뒤에야 전투 참여 사실을 알게 됐고 지난달 5일부터 전장에 투입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우크라이나 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요청할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과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며 이런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 이미 전달했고 필요한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18일 UN 유럽연합이 UN 안보리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 해체가 제재 체제를 훼손하고 국제 안보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각국의 독자 제재가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은 18일 UN 제재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 활동이 종료된 것을 비판했습니다. UN 주재 EU 대표부의 파비오 카니차로 참사관은 이날 열린 UN 헌장과 UN 역할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제재가 효과적이려면 모든 UN 회원국이 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각국의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o be effective, sanctions must be properly implemented by all UN member states, and their monitoring is essential. In this respect, it is detrimental that due to the
이어 이러한 측면에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무가 종료됐으며 이로 인해 우리가 북한 상황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상실하게 된 것은 손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는 제재 체제의 효과를 약화시키며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관련 논의를 위해 UN 제재 관련 연례 브리핑을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도 이날 회의에서 UN 제재 체제가 일부 국가들의 반대와 거부권 행사로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미국을 포함한 개별 국가들이 시행하는 독자 제재가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도로시 패튼 법률 고문은 성명을 통해 유엔의 틀 밖에서 시행되는 제재와 관련해 우리는 그러한 제재가 외교정책, 안보 및 기타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합법적이고 정당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With respect to sanctions implemented outside of UN auspices and appreciating that these are not the focus of this committee's work.
또한 유엔 안보리가 승인한 제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제재에 대한 연례 브리핑과 관련해 유엔 헌장에 따라 안보리가 채택한 표적 제재의 이행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 논의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유엔 내 비공식 실무그룹에서 제재의 이행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 산하기구로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매년 두 차례 관련 심층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3월 28일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중국이 기권하면서 부결됐고 이에 따라 같은 해 5월 1일 패널 활동이 공식적으로 종료됐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지난해 8월 VOA에 러시아의 1718 위원회 전문가 패널 거부권과 중국의 기권을 통한 암묵적 지지로 인해 대북 제재 위반 보고에 상당한 공백이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전문가 패널의 대안을 계속 모색해왔습니다. 지난해 10월 16일 당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김홍균 한국 외교부 1차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등이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 지원을 위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의 공식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에는 미한의 3국을 포함해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1개 나라가 참여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전문가 패널 대안 마련에 강력히 반발해왔습니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 담당 부상은 지난해 5월 조선중앙통신에 미국 등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대체기구를 설립하려는 데 대해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 외교 안보 라인 고위 인사들이 망명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송환한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1심에서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오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거 유예는 범행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별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해주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당시 강제북송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일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해 피고인들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확인하면서 실제 불이익은 가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양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탈북 어민 2명이 망명 의사를 밝혔는데도 정부가 이들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북한 고려항공의 최다 취항지가 여전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려항공은 임시편까지 편성하며 러시아로의 운항을 늘리고 있지만 한때 최다 운항지였던 중국 베이징에는 좌석수가 적은 항공기를 배치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고려항공이 이달에만 총 7차례 블라디보스토크로 여객기를 띄웠습니다. 항공기의 운항 정보를 보여주는 플라이레이더 24 등에 따르면 고려항공은 이달 1일부터 17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블라디보스토크행 항공편을 운영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금요일인 7일과 14일에 정기편인 JS271편에 더해 임시편인 JS371편을 추가로 편성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블라디보스토크 노선은 정기편 5편에 더해 추가로 2번 더 운영됐습니다. 고려항공과 같은 초소형 항공사가 같은 지역으로 하루에 두 번이나 항공편을 띄우는 건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름 동안 이런 날이 이틀이나 있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행 항공편은 예정된 스케줄만 소화했습니다. 고려항공은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에 베이징 노선을 운영하고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선양으로 항공기를 띄웁니다. 이에 따라 1일부터 17일까지 베이징과 선양에 각각 5회와 6회씩의 운항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행 항공편 운항 횟수보다 1, 2회 적은 것입니다. 과거 고려항공의 최다 운항지는 중국 베이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베이징보단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는 고려항공편이 더 자주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는 북한군 만여 명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위해 파병된 상태입니다. 또 두 나라는 북한군 파병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진 무기를 거래하는 등 노골적으로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양국의 군사협력 강화가 항공기를 통한 양국의 인적 물적 자원의 이동도 늘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고려항공이 러시아와 중국으로 띄운 항공기의 종류로도 양국 관계에 달라진 상황을 일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려항공은 지난 4일과 15일 베이징 노선에 좌석 70에서 80석 규모의 AN-148 기종을 배치했습니다. 반면 다른 노선에선 140에서 150석 규모의 TU-204 혹은 170에서 190명을 태울 수 있는 IL-62 기종만이 운영됐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주로 IL-62 기종이 배치됐고 추가로 편성된 임시편에서만 AN-148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좌석 수가 적은 항공기가 배치된 것은 전체 이용객이 러시아보다 적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다만 최근 일부 언론은 북한이 중국인의 단체 관광을 허가할 것이라는 보도를 내놓고 있어 북중 항공로가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앞서 한국연합뉴스는 중국 베이징 소재 여행사가 북한 라선시를 관광하는 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상품은 버스를 이용한 육로 관광이지만 추후 중국인 등의 평양 관광도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러시아 관광객의 입국을 허가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고려항공의 러시아 향발 여객기는 대부분 관광객으로 채워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현재 소셜미디어에선 북한으로 관광을 떠난 러시아인의 게시물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러시아 내 다른 대도시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한 뒤 이곳에서 고려항공기에 탑승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이 5년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냉랭했던 북중 관계 변화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중국 소재 여행업체들이 북한 관광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베이징에 있는 여행사 즉싱허이는 이달 24일 출발해 3박 4일 동안 북한 라선시를 관광하는 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사는 중국인 관광객 모집 공고에 조선 국가여행국의 중국 지역 협력 파트너인 즉싱허이가 올해 조선 해외여행 일정이 곧 개방된다는 점을 정식 통보받았다며 5년 만에 처음으로 해외여행객의 관광을 개방하는 것이고 첫 시험 개방 지역은 라선특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즉싱허이는 조선의 특별 허가를 받아 오는 24일 5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민간 여행단을 조직해 라선에 깊이 들어가 여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싱허이 측의 이번 여행 인원수는 10여 명 정도로 제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 본부를 둔 북한 전문 여행사 고려투어는 지난 13일 자사 관계자들이 라선시를 사전 답사했고 이달 20일부터 관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길이 다시 열린 것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중국 당국은 이를 구체적으로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북한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과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중국은 일관되게 중조 영역별 교류 협력에 적극적 태도를 갖고 있다며 다만 개별 여행사가 발표한 소식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왕야쥔 북한 주재 중국 대사는 평양 지하철 부흥역을 방문해 평양 지하철은 중국 여행객이 북한 여행을 올 때 들르는 중요 포인트 가운데 하나라며 미래에 더 많은 중국 여행객이 평양 지하철에 와 둘러보길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김영희 박사는
북러 밀착에 대한 불만으로 중국 당국이 자국민들의 북한 관광을 암묵적으로 통제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는 흐름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 기자가 방금 언급한 대로 북중 관계가 한동안 꽤 냉랭했는데요. 중국 당국이 북한과의 적극적인 교류 의지를 밝히는 배경은 뭘까요?
북중 관계가 냉랭했던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군 참전을 포함한 북러 간 동맹 수준의 밀착에 중국의 불만이 생겼고 또 북한은 미한일 공조에 맞선 강력한 북중러 연대를 원했지만 중국이 이에 거리를 두는 데 대해 역시 불만을 가진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 재개는 소원한 양국 관계의 변화를 암시하는 정치적 함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광이라는 게 가장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또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당국 차원의 관계 발전으로 연결시킨 그런 과거의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북중 관계에 있어서의 관광은 단순히 경제, 뭐 사회 문화 교류 영역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제한적인 수준이지만 북중 관계의 해빙의 어떤 전조로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임 교수는 북러 관계가 이미 상당 수준 깊어진 가운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미북 협상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급변하는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으로선 북한과의 전략적 소통 재개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 중국인 관광 재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무엇보다 관광 산업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오랜 역점 사업이자 북한의 경제는 타개책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국경을 닫아건 이후 지난해 비로소 러시아를 시작으로 관광을 제한적으로 허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10년간 공들여온 강원도 원산의 갈마해안 관광지구는 오는 6월께 첫 선을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뒤 딸 주애와 완공된 갈마해안 관광지구를 찾아 올해 관광사업 활성화가 핵심 정책이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노동당 창건 80주년이 되는 해로 김 위원장으로선 경제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고 관광산업이 활성화하려면 중국 관광객 유치가 절실하다는 관측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관광은 대북제재의 예외거든요. 거기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해안에 콘도미니엄 관광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북한은 관광으로 돌파구를 좀 찾아보려는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 중국도 호응을 하는 것 같다. 외교적인 목적도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양측의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미러 관계가 좋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렇게 될 경우 중러, 북러 협력의 고리가 약해질 수 있고 이 때문에 북중이 서로를 더 필요로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전 협상이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미러 관계가 이전보다는 개선이 될 거란 말입니다. 또 북러 관계도 전쟁 중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중러 간의 반미연대가 약화되고 북러 관계가 약화된 상황에서는 북중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도 생기고 그걸 또 기회로 삼는다고 저는 보입니다.
북한의 관광업을 통한 외화벌이 전략에 대해서는 향후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엇갈리는 전망들이 나옵니다. 북한 관광 인프라가 해외 관광객들의 기대감을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하고 외부 정보 유입에 민감한 북한의 특성상 관광 서비스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업 전망을 낙관만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김영희 박사는 그러나 갈마해안 관광지구와 금강산지구, 마식령 스키장 등 천혜의 관광자원들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카지노와 편의시설 등을 갖춘 이들 관광지구는 관광객들이 주민들과 접촉할 필요가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성관광 같은 경우는 신발공장도 현장 가봐야 돼. 그다음에 무슨 오리농장도 가봐야 돼. 이렇게 가봐야 되잖아요. 하다 보면 북한 사람들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이렇게 될 수는 있는데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같은 경우는 바깥으로 나올 일이 없어요.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요.
대량 현금 이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일련의 촘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가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은 아니지만 과거 금강산 관광 형태처럼 대규모 모객을 하는 방식이나 합작 회사를 만들게 되면 제재 위반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본토 미사일 방어 강화에 나선 미국이 앞으로 한국과 일본에 요격기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고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이 내다봤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최근 B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 행정 명령을 보면 앞으로 요격기의 전진 배치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중국의 위협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방 위협 감소국 수석 전략가, 미국 국방장관실 대량살상무기 특별 고문을 지낸 피터스 연구원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지킬 차세대 미사일 방어를 구축한다는 것인데요. 이번 계획의 핵심 요소는 무엇입니까?
Well, the idea for the Iron Dome for America, as articulated in President Trump's executive order, is to build
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발사되든 상관없이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등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자는 것이죠. 이전에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주로 북한과 이란 같은 불량 국가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명령은 불량 국가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쟁국의 위협에 대응하고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포함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일각에서는 미국 전역을 아이언돔으로 지키려면 24,700여 개의 아이언돔을 배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댄 설리번 상원의원과 케빈 크레이머 상원의원이 발의한 아이언돔 예산 195억 달러로는 얼마나 진전을 낼수 있을까요?
So let's be really clear. I know that some of these astronomical numbers have been thrown around. I think some people
일각에서
are taking
천문학적인
President Trump.
숫자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언돔을 재현하겠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언돔은 단거리 로켓 요격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스라엘과 같은 작은 나라에 적합하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같은 단거리 지역 방어 체계로 북미를 덮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 구상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그 논리를 들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 명령에서 아주 분명하게 세 가지 다른 단계의 미사일 방어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패트리엇과 같은 종말 단계 방어, 사드와 이지스, 지상 발사 요격 미사일을 활용한 중간 단계 방어가 언급되고 있죠. 정말로 새로운 것은 우주 기반의 상층 방어망으로 우주 공간에 배치된 요격기가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것이죠. 물론 비용이 많이 들 것입니다. 3대 핵전력 구축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고 수년에 걸쳐 미국이 수백억 달러를 지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긴 해도 미국의 국방 예산은 1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고 미사일 방어망 구축은 국방 예산의 일부에 불과하죠. 설리번 의원과 크레이머 의원이 제안한 195억 달러 법안은 이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일각에서는 무기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4년 동안 어떤 것이라도 격추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미일이 공동 개발 중인 고고도 해상 요격 미사일과 미 육군이 운용하는 사드뿐일 것이라고 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따라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사드와 패트리어트 등 요격기들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I think we can start to get an architecture in place by the end of the decade that could be in orbit that can
앞으로
create
10년 안에
potential
미사일
threats.
위협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망 설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행정명령의 핵심을 보면 앞으로 SM-3, 패트리엇, 사드, 이지스 어슈어, 이지스 어플로드 등의 전진 배치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미군 기지를 보호하고 핵심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 서태평양에 전진 배치하는 것도 포함되죠. 동북아에서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위협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과 일본에 추가 포대가 배치될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지리적인 이유를 감안하면 한일에 배치하는 것이 미국에도 이익입니다.
지리적 요소를 감안했을 때 한일에 요격기를 추가 배치하면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어떻게 잘 대응할 수 있을까요?
Yeah, so what you want are overlapping batteries in which they can cover down fires from
중국 동북 지역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북극을 넘어 북미에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중첩적인 포대를 구축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로이죠. 사거리가 충분한 요격 체계들을 배치하면 미사일이 상승 단계에 있을 때 많이 격추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서부에 ICBM을 많이 배치해 놨기 때문에 사드, 패트리어트, SM3로는 요격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동북부에서 한일과 미 본토를 향해 발사하는 전구 전술 미사일의 경우 한국과 일본에 요격기를 배치해 격추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동아시아에 중첩되는 통합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 여러 다른 종류의 미사일에 대해 다양한 격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한국은 미국의 아이언돔과 상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가 북한 위협에 초점을 맞췄던 것에서 벗어나 능력에 기초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할까요?
I think South Korean systems have to go more capability-based. They have to be looking at not simply who's the actor that's shooting.
저는 한국의 방어체계가 능력에 기초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누가 미사일을 발사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발사하든 요격하고자 하는 미사일이 무엇인지에 주목해야 하는 거죠. 또한 발사의 오른편은 물론 발사 왼편과 관련한 자료 공유도 강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좋은 성과가 있었지만 계속 진전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서 나올 수 있는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점점 더 필리핀, 타이완, 베트남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2018년 사드 사태 때 봤듯이 한국도 위협할 수 있죠. 우리는 중국이 자신감에 차서 주변국에 군사적 압박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때 한국에 대한 어떤 위협도 물리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가 필요하죠.
피터스 연구원님, 미한일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사일 방어와 관련해 어떤 추가적인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까요?
I think increased radars and sensor coverage. I think that increased information about how best to target.
레이더와 센서 탐지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미사일 발사 체계를 겨냥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죠. 일본, 한국, 북미를 타격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요격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훈련을 강화해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 이상적으로는 일본까지 함께 실전과 같은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전투 리듬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발사를 감지하면 일본에 전달해 미일의 체계가 요격 작전을 개시하는 겁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 전투 리듬을 가속화하고 미사일 요격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한국이 미국의 영내 미사일 방어 체계와 협력하면 미사일 탐지 추적과 조기 경보 측면에서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It reduces the threat to South Korea. And so the stronger South Korea has.
한국에 대한 미사일 위협을 줄여줍니다. 한국이 미국과 통합된 지휘 및 통제 체계에 속해 있고 이상적으로 일본과도 그렇다면 동북아시아와 북미 본토에 대한 미사일 방어망이 강화됩니다. 따라서 한국 내 군기지와 인구 밀집 지역이 더 안전해집니다. 또한 한국과 미국처럼 기술적으로 진보된 국가들은 지휘 통제 체계를 통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훨씬 더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은 우주 기반 요격 체계 구상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미군은 인태사에 이어 주한미군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미 본토 밖에 우주군 사령부를 설치했습니다.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의 우주기반 역량에 있어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I would like to see that become a key node to inform and develop capabilities that would be effective in intercepting
북한이나 중국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역량을 개발하는 핵심 거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군이 주한미군 내 우주군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주한미군은 통합 지휘 체계를 통해 데이터들을 통합해 미사일 방어에 활용할 수 있다면 매우 강력한 미사일 방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해 북한과 중국 동부의 미사일 발사기지와 한국이 지리적으로 근접하다는 점을 결합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북한은 격추가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기술을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 대응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You know, one of the big reasons I think that President Trump issued the executive order for Iron Dome for America is because of these advances in hypersonic missiles.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 행정명령을 내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극초음속 미사일 고도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적대국들이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러시아가 북한에 미사일 기술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언젠가 매우 효과적인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이언돔 행정명령의 핵심은 적의 미사일이 어떤 유형이든 누가 쏘든 그 미사일이 가하는 위협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으로부터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 행정명령이 한반도에 주는 영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미국 전직 관리들은 중국은 미한일 3국 공조 약화가 자국의 이익이라고 여겨 미국과 한국 그리고 한일 관계 분열을 상시 목표로 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중국은 한국을 가장 가까운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미한일 3국 협력은 점증하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 필수적이며 한국이 단호한 의지로 중국의 경제적, 외교적 압박에 맞서 자국의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제임스 제프리 전 국가안보회의 NSC 부보좌관,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 분석관의 대담 정리해드립니다.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북한 대응과 영내 평화 유지에 있어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제프리 전 부보좌관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3국 협력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하시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대중 압박의 중요한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는 신호를 보셨습니까?
I have no doubt that if it is in the communique, everyone including President Trump signed off on it. That's the first thing. The second thing.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공동 성명에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사람이 서명한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 그리고 일본과 한국 두 나라의 이익에 명백히 부합하는 사항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트너와 동맹들이 주도적으로 나서기를 원합니다. 동아시아든 유럽이든 중동이든 말이죠. 그는 분명 2기 행정부에서도 일본뿐 아니라 한국과도 좋은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길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한국 정부의 미중 사이 균형 외교가 미한 간의 긴밀한 공조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사일러 전 분석가님, 향후 미한일 3국 협력과 미한 동맹 관계가 미래의 한국 정부 노선과 한국 정치 상황에 달려있다고 보시나요?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이 미국과 일본이 한국과의 협력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까요?
Well, I think, you know, as democracies,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have navigated the bilateral relationship and now we have this trilateral dimension.
민주 국가로서 미국과 한국은 양자 관계를 잘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자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양국의 정치적 변화를 통해서 말이죠. 현재 한국의 불확실성과 관련해서는 탄핵이 확정될 경우 어떤 형태로든 선거로 이어져 여당이든 야당 후보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미한 양국은 마주앉아 공동의 핵심 이익을 살펴봐야죠. 특히 북한과 중국 문제에 있어서 말이죠. 또한 이 두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세 나라의 관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살펴봐야 할 겁니다. 확신하건대 전환기는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 위협 인식을 조율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협력해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협력의 일환이 미한일 3국 협력을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차기 대선에서 보수나 진보, 누가 승리하든 상관없이 말이죠.
이시바 총리는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방위비를 늘릴지 여부는 자국이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방위비를 더 늘리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제프리 전 부보좌관님, 이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 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고 보시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 일본과 한국을 같은 방식으로 바라본다고 보십니까?
Well, first of all, he's very much committed to burden sharing. I'm sure in one or another way there was a discussion.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매우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비공개 혹은 소규모 회의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일본이 방위비를 늘려나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건 미국에서 크게 환영받고 있습니다. 때때로 외국 정상들은 미국 대통령의 압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걸 꺼립니다. 그래서 이시바 총리가 우리 결정이라고 말한 건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그 결정이 무엇인지 압니다. 발표됐으니까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인정했지만 그 공을 자신에게 돌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처리됐다고 봅니다. 저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 두 나라를 달리 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일 양국 모두 미국의 파트너이자 동맹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에 논의했듯이 한국은 북한 문제에 좀 더 집중해야 하고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입니다. 반면에 일본은 북한에 대한 우려도 매우 크지만 가장 큰 우려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우려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확장입니다. 따라서 우선순위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는 아닙니다.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일본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재확인했습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에 대한 핵 억제력 제공 약속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제프리 전 부보좌관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도 똑같은 원칙을 적용할까요?
Absolutely. First of all, it's in America's interest to do so. And the second thing is, as a former soldier, I know.
물론입니다. 우선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합니다. 둘째, 저는 전직 군인으로서 어느 미국 대통령이든 자국 군대가 주둔한 것을 가장 잘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건 일본보다 한국입니다. 한국 주둔 군대가 최전선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통령도 핵 억제력을 약화시킬 리 없습니다. 파트너 보호뿐만 아니라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곳에 미군을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공동성명에 완전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가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셀러 전 분석가님,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한 외교적 표현일까요? 아니면 실질적인 정책 목표일까요?
I think it's an important realization that true peace on the peninsula only comes with denuclearization.
전 이것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오직 북한 비핵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중요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제쳐두거나 북한의 핵보유를 수용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북한 비핵화는 여전히 최우선 외교 목표로 남아있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 그리고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요구 자체, 즉 그런 표현이 본질적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비핵화를 고수한다고 해서 대화의 문을 닫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한반도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려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저는 비핵화 요구가 결코 달성할 수 없는 목표에 대한 환상에 기반한 것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우리는 비핵화를 계속 추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 확고해야 하고요. 그래야 북한이 향후 진행될 모든 미국과의 대화에서 비핵화가 최우선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련의 새로운 조치를 발표하며 여러 나라를 흔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이시바 총리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 특별한 긴장감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제프리 전 부보좌관님,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중국에 맞서기 위한 아시아의 가장 신뢰할 만한 동맹으로 간주한다고 보시나요? 한국이 다시 정치적 안정을 되찾으면 일본이 현재 누리고 있는 깊은 신뢰와 협력을 누릴 수 있을까요?
Short answer, yes. The longer answer is I don't think Trump looks at things of who's more to be trusted.
간단한 대답은 네이고요. 긴 대답은 트럼프 대통령은 누가 더 믿을 만한지, 신뢰할 만한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는 각국의 행동을 보고 판단할 겁니다. 그가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먼저 한 유일한 이유는 새 대통령으로서 동아시아 국가를 자신의 의제 최상단에 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 자체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일본은 극동지역에서 우리의 가장 강력하고 규모가 큰 군사적, 경제적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먼저 선택한 것이고 이는 뉴질랜드에서 한국까지 다른 국가들에도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사일러 전 부석관님,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한국이 중국 대응에 소극적이면 그게 미국과의 정책 조율에 영향을 미칠까요? 일각에선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한국의 미중 사이 균형 외교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로 당시 미국이 한국을 제쳐두고 일본과의 협력을 더 강화했다고 평가하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거라고 보십니까?
You know, there's always an impression or even a portrayal by media or even by politicians.
언론이나 정치권에는 항상 이런 인식이나 묘사가 존재합니다. 현재의 혼란이나 상대방의 외교 정책이 한국의 국익을 위태롭게 한다는 식의 주장이죠. 미국이 일본과 더 가까워지고 한국을 소외시킬 거라든가 심지어 우리가 북한과 대화하면 코리아 패싱이 발생할 거라는 우려가 늘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여러 해 동안 봐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는데요. 우리의 긴밀한 관계는 70년에 걸쳐 확립됐습니다. 그래서 전 한국의 국내 정치적 혼란이 우리의 협력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크게 걱정하진 않습니다. 몇 주 후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 정당과 권력 집단의 외교 정책이 미국과 얼마나 조화를 이룰지에 관한 추측은 그야말로 추측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중국, 북한에 대한 우려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전 향후 전개될 과정에 대해 신뢰를 갖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임스 제프리 전 국가안보회의 NSC 부보좌관,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있나요?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에 반발해 퇴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러시아 관광객이 전한 평양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사가 탄핵 심판에 반발해서 퇴정했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런 거죠?
네,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이 열렸는데요.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사는 헌재 결정에 반발해 퇴정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헌재에 도착했으나 변론 시작 직전 서울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사는 헌재가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에 반발해 퇴정했습니다.
그렇군요. 검찰 조서에 민감한 내용이 있었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회 측이 이날 공개한 것은 조지혁 경찰청장의 조서였는데요. 이에 따르면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11시 30분쯤 전화를 걸어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5차례 통화에서도 같은 내용의 지시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 청장은 조서에서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던 것이 저 같으면 몇 명 잡았냐, 왜 안 잡았냐고 물어봤을 것 같은데 여러 번 전화해서 똑같은 내용과 톤으로만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 당시 국회를 통제했던 인물인데 체포와 관련해서도 증언이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조 청장이 같은 날 10시 30분께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첫 번째 통화에서 이재명, 우원식, 김명수, 권순일, 김동연 판사 등 15명의 이름을 불러주며 이 사람들을 체포할 건데 위치 파악을 좀 해달라고 했다며 두 번째 통화에서 여사령관이 급한 톤으로 한동훈 추가입니다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앞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한 것 같은데요. 그 밖에는 또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국회 측은 이날 약 2시간에 걸쳐 국무위원과 군인들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제시하며 계엄 선포와 준비 과정의 위법, 위헌성, 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 국회 봉쇄와 침입, 선거관리위원회 침탈, 법조인과 정치인 체포 시도 등 각 항목을 입증할 증거를 조목조목 제시하며 탄핵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어떤 입장을 보였죠?
윤 대통령 변호사들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조대엄 변호사는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심판정에 나오지 않은 반대 신문을 하지 못한 인물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건 헌법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 법률에 위반되니 증거조사에서 제외시켜달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조서에 대한 증거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고 두 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힌 데다 지금 이 신청을 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싶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조대현 변호사는 심판정을 나갔고요.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탄핵 심판에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왔다가 변호사들과 회의를 하고 변론 시작 직전에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네, 다음 탄핵 심판은 언제 열리나요?
헌법재판소는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추가 증인이 없으면 2월 25일에서 27일께 변론을 종결하고 3월에 결정을 선고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평양을 방문한 러시아 관광객이 사진을 공개했다고요?
네, 이 소식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러시아 여행 블로거가 올해 초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촬영한 평양 시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보위부 요원이 사진 촬영을 검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러시아의 어떤 사람이 평양을 방문한 겁니까?
네, 평양을 방문한 사람은 러시아의 여행 블로거 막심 골리세프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최근 러시아의 인터넷 소셜미디어 푸콘탁트에 평양 방문 여행기를 소개했는데요. 골리세프는 올해 초 다른 여행객 8명과 함께 북한을 단체 여행했다고 합니다. 그는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평양까지 1976년산 투플레프 비행기를 타고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거의 50년이 다 된 이 낡은 비행기를 타고 북한에 간 건데 평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 골리세프는 순안공항에 도착한 이후 북한 안내원 두 명과 함께했다고 합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일반 안내원이지만 다른 한 명은 보위부 소속일 것으로 골리세프는 추측했습니다.
네, 버스를 타고 안내원에 둘러싸여서 여행을 했다면 제대로 본 게 있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골리세프의 북한 여행은 대부분 버스 안에서 창밖을 구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장면이 목격됐는데요. 평양을 둘러보던 중 골리세프는 길거리에 100여 명이 줄 서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안내원은 주민들이 맥주를 사기 위해 맥주 가게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라고 설명했고요. 골리세프는 과거 소련 시절 맥주 가판대를 떠올리며 당시에도 맥주 한 잔을 사기 위해 긴 줄이 늘어선 장면은 본 적이 없다고 회상했습니다.
네, 북한의 물자난이 과거 소련 시대보다 더 나쁘다는 얘기군요. 그 밖에 또 어떤 것을 봤을까요?
골리세프는 평양 동물원도 찾았습니다. 동물원에는 30가지 품종의 개 100여 마리를 전시했다고 하는데요. 골리세프는 개를 전시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별로 재미는 없었을 것 같은데 러시아 관광객 몇 명이나 북한을 방문했습니까?
러시아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을 관광 목적으로 방문한 러시아는 881명입니다.
네,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여기서 VOA 뉴스 투데이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